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저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단어 자체 자체를 보면은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 똑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그 제자들이나 그 옆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그 문이다. 내가 뭐 선한 목자다. 그 내가 말씀이다라는 그런 그 내가 누구다 하는 거를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 영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의 성품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뭐 그런 거를 소개하는 거지.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내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만은 뭐 여자다, 남자다,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내가 이름이 뭐다. 뭐 어디에 다니고 있다. 뭐 어디를 졸업했다,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라면 그게 그냥 참이니까 참으로 얘기한 거고 아니면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아이디어로도 아니면은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한 그 내용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병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람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어떻게 이해하더니 상관없이 그것이 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래 그 하나님이셨고 거룩하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인생의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 뜻 그리고 내 행동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동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건 하나님 보고 있는 거고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한테로 인도해요? 다 예수님한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예수님 앞으로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아니 가면은 아닌 것에는 자꾸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우리 꼬맹이 손주들하고 같이 차를 탔는데 지금 미운 7살이라고 그럴까? 지 맘대로 안 되면 톡 화냈다가 뭐 했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자라면서 저게 절대로 으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게 골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걸 갖고 막 잡지를 않지요. 가는 과정에서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대로 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은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그런 과정을 안 겪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나는 나다라는 거를 표시할 때가 있어요. 얼마만큼 부모가 들어주나, 얼마만큼 옆에 사람이 들어주나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잘 그거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권위를 느끼고 야단 맞을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라 아빠라 해도 자기 멋대로 해도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영향력을 자기한테 못 끼친다 할 때는 애가 그냥 막 뒹굴고서 졸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지식의 근본이고 그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특별히 뭐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뭐가 막 구는 게 아니라 좀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늘그 자각하면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해야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에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힘주고서 이렇게 딱딱하게 그리고 뭐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굳어지거나 그러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노상 무릎 꿇고 살아야 되고요. 겸손하다고 노상 고개 숙이고서 맨날 죄인처럼 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는 죄인이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죄인이 죄의식 느끼고 맨날 저기 아래 그눈 깔고 그 뭔가 쭉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더라도 자식이 축 늘어져 있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비관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도 잘못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거고 잘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지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으라 그러죠. 차라리 야단을 못 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을 못 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준비가 안돼 있고요. 막 반항하는 때도 하나님은 야단 안 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단 맞기를 원할 때도 야단 맞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단 쳐서 우리는 고쳐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잘못이니까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죄로 토해내고 죄에서 떠나서 살도록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야단 맞는다라고 느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는 벌써 병든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부모들의 정말 그 고마운 일로서 생각될 때는 절대로 아이들이 귀를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근데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구박하는 것 같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 낮추고 없이 여기는 것 같으면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펄펄 뛸 사람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악담도 하고 그 비하시키는지 몰라요. 막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식에게 막 욕도 하고 정말 저주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아주 그 싹을 다 그러니까 꺾어 놓습니다. 아주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미운 일곱 살도 가고 사춘기도 가고 뭣도 하면서 스스로 안에서 지금 자라나가야 되는 그거를 한꺼번에 어려서부터 그냥 다스리고 버릇 가리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자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박스 속에 애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자기도 되어 있지 않고 자기도 할 수가 없는 거를 지금 남한테 짐지우고 남한테 요구하는 거를 누구한테 절하겠어요? 자식들이나 성도들이나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사람들에게 요구하심이 없습니다.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산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는 그들을 살린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쫓아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변론을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누구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게 절대로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근수근 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예요.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적이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아멘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정말 영으로 들은 거죠. 근데 육으로 들으면 그 말을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내 살, 내 피가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살과 피가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러한 모든 그 공급을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기운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실체가 되어주신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뭘 살잖아요. 모든 육체의 기능도 되고 생각도 마음도 다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거라.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 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이라는 거는 지금 죽어가는 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뭐 100년 후에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다는 답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얼만큼 시간을 있다가 얼만큼 살았다 죽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죽었다 하는 결과적인 게 우리의 삶의 종말이라면 우리는 그냥 아주 죽음으로 작정된 자고, 아니, 죽기 위해서 사는 자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렵대요. 그 어렵다는 말, 그것도 사실 점잖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저 예수님 돌았나? 그런 얘기 안 하고, 참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냥 그거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그래요. 예수님 말이 니들이 지금 뭔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걸림돌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나 어떤 그 어린 살 아이들 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라고 할수록 또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딱 어느 순간에 가서 입을 다물고 눈을 깔고 아래로 깔고요. 그리고 딱 외면하는 그런 그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안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틀리다든지 아니면은 나그말 듣기 싫어. 나 이미 알아. 뭐라든지 하여간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안 들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엄만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가 누구 말이 옳은가를 절대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로 그냥 믿으면 돼. 이거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한 거에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너를 일주일 후에 응? 너를 어디 보낼 거야? 아니면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은 애는 그런 줄 알지요. 고아원에 애를 버리고 가면서 금방 다녀올게 하고서 그걸 애들이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엄만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버리고 간 거라 할지라도 애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 안에 그 생명이 없다. 그럼 먹고 마시는 거 어떡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벌써 그말 자체가 틀렸다. 그말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살고 싶으냐, 낳고 싶으냐.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데 복을 받기 원하느냐예요. 지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가 아니라 너가 나를 먹으면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 살고 싶으냐? 살기 원하면 내가 지금 다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내가 쫓아버리지 않냐고 내가 그냥 값없이 다 주겠다. 목마른 자다 내게로 오라. 아프고 병든 자들 다 오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배고픈 때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바다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예수님은 결국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살리러 오시는 분이요, 치유하러 오시는 분이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따지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아유, 그 말은 도대체가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거는 뭐예요? 받아들이기 싫다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때 아직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 대답을 지금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는 순간이니까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 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뢰하면은 지금도 평강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무슨 기도 대답을 자꾸 들어서 그걸 내가 보여달라 손에 잡아달라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그걸 믿습니까? 무슨 표적 보여주겠습니까? 당신 뭐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연태까지 가르치는 것도 듣고 기적기사를 행하는 것도 보고 다한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겠으니까 더한 거를 보여주소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 하나님 보고 요술 부려주세요 하는 생활이고, 그거는 나는 결국 하나님 요술 안 부려주면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기 싫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의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안 받아진다, 이게. 왜 우리 뭐가 여기서 목에 딱 걸리면은 안 넘어가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넘어간다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거를 딱 받아들이질 않는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뭐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먹는다가 어디로 무엇과 먹어요? 우리의 마음이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도 걸려 넘어지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겁을 할 일들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 하는데, 지금 말 갖고 걸린다면 그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려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처럼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정말 지금 막 이러니 저러니 예수님을 놓고 변론하고 성경을 놓고 정말 그 아는 척하고 헤아리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정말 오시는 거 보면 어떡하려고 하느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교리 따지고 무슨 교단 따지고 율법 따지고 그리고 민족과 어떠한 그 자기 집안 따지고 빈부를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이러고서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갈려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식구 되어서 새롭게 되었다. 이 말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끼리끼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 따라서 그냥 정말 순종해서 한발한발 움직이지 나로서의 어떤 목적과 플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회하는 거는 내가 인간으로 하는 겁니까? 라고 자기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1년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뭐, 얼만큼 돈이 필요하고, 얼만큼 성도가 와야 되고, 왜, 이렇게, 목회,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을 쫓아 안 살고, 그럼 선교사님만 그럽니까? 라고서 대들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사는 거 하고는 내가 지금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얘기한 것뿐이지 그거는 내가 그분을 지금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건데 본인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화를 내세요, 자꾸. 누리지 못하고 목회 속에서 속상하고 매여서 성도들하고 치고받고 그돈 걱정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지금 한 40년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러면서도 솔직히 그 이민 목회하면 너무 고생을 하시고 사모님은 계속 일하시면서 뒷바라지 하시고 정말 성도들 비우마치다 비우마치다 결국 어딘가 가서 저 캐셔라도 하는 게더 낫겠다라 그런 그냥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서 정말 평안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봤자 통할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도 옳게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머리 박고 온 젊음을 다 투자했고 살았는데 나는 너무 힘이 든데 나는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그 얼굴과 그 말은 항상 아주 몸에 배셨어요. 너무나 훌륭하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 속에는 그 정말 갈등과 나이는 들고 살 길은 막막하고 하는 그런 그 근심과 허망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가엾으시다 그럴까 딱해요.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그런 목사님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정말 주님이 좋아서, 마음으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도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도 지금 사람들이 들을 것 말까인데. 본인 가운데 그 정말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지침이 있고 뭐 하면은 지금 목회가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가세요. 쉬세요. 좀 공급 받으세요를 얘기하고 싶고 설교 준비하지 말고 사역 어떻게 넓힐까를 머리 쓰고 그거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두손 들고서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 왔사오냐 좀 그랬으면 좋겠는 것 같은 그런 어디 가서 실컷 다리 뻗고 하나님한테 아버지하고 울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엾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남편도 그렇고 저희 주위 사람들 목회자들 많으니까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실상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걸려하는 그러한 사람들. 왜 걸렸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헌신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서 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서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몇십 년 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서부터의 쭉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없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생토록 하는 샘물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주리지 않는다 그랬지. 남 퍼주고, 남한테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내가 고갈이 되고, 내가 힘들어지면 이거는 지금 내가 병든 거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고 다를 때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못 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못 보면은 내가 지금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라도. 우리 자동차가요, 겉에는 똑같아도 엔진을 새 거로 갈면, 엔진이 헐어가지고서 삐걱삐걱하고서 가다 스탑하고 하던 것도 엔진을 완전히 갈면 어떻게 해요? 샥잘갈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주인으로 새로운 그 생명의 출처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분은 그 뜻대로 스스로 친히 그 일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 하면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근데 말씀이 영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여기서 이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씀은 말씀 하잖아요. 말씀을 전한다가 성령을 전한다고 그 생명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다가 되지 않아요. 율법은 가르칠 수 있어요. 무슨, 과학이라고 그럴까? 뭐, 사회, 어떠한 학문도 가르칠 수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것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새를 새로 지으시고 새로 살리세요. 꽃을 꽃으로 지으시고 꽃으로 살리시고 물고기를 물고기로 지으시고 물고기로 살립니다. 사람으로 지으시고 사람으로 살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정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의 자손이 사는 법이 있듯이 속사람이신 하나님의 그새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생명의 법이 안에 세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트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도 나무도 물고기도 어떠한 생명체들도 다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부여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말씀이 영이다. 그리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이 있으면 살리는 거잖아요. 살린다는 건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요, 세우시는 영이다. 성령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근데 또 말씀이 성령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는 얘기하면서도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은사하고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세분 하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하나님이면 성령님도 말씀이시고요. 그 안에 생명 있고 그 안에 지금 뭐 살리시고 그 세우시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내가 뱃속에다가 만들어 넣을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그리고 나아서 하루하루 잘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건 생명의 법칙을 거기다 딱 주신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법도 먹는 양식도 어떤 주기도 나타나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되고 어떤 식으로 번식하고 그 모든 거가 그씨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물로 거듭났으니까 딱 영으로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영으로 난 거예요. 그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를 가진 그 육을 지녀서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 속에 있어도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사람은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완전히 내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잠깐 부여받은 자리 빌려준 것뿐이에요. 육체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를 알고 계시고 누가 자기를 팔 건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60절부터의 얘기는 제자들 얘기입니다.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있던 제자들, 같이 쭉 추종해 오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와서 막 이렇게 달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오라 하고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가고 떠나가는 사람을 붙드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일본 같이 또 조그마한 교회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온갖 비유 맞추면, 아까 그 목사님도 그렇지만 가서 빌고 가서 또 달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물론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맨날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가서 다독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방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 비유 맞추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비유 맞추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떠나고 하는 거를 붙들어서 가지 말라 해서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들어 매도 언젠가는 가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야만 예수님 앞에 올수 있다 얘기예요. 그치, 우리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무슨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하고 이거 자꾸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가 필요해요. 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한다는 확신이 우리 여기에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방도를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도구가 되어야지. 내가 막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맨날 뒷수습 해달라든지,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주세요를 막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8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결혼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그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제가 일본 간 거, 그 모든 사건들과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됐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고 정말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 만남과 결혼과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남편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 그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보고도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으니까. 그래,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을 교회 안에서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왜? 나의 남편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살아왔어요. 그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저의 믿음의 그냥 실체였어요. 그건 내가 우리 남편이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8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나중에는 아이들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40일 기도를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남편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를 자꾸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왜나 따라오다가 네가 나를 너 따라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응? 네가 왜 나를 믿고 따라오던 아이가, 딸이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보고 왜 너는 네가 정하는 거에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두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는 이미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내게 있어 그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미 그 아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믿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으니까, 지금 40일이고, 뭐, 정말 또 40년 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도가 옳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낳았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굉장히, 뭐랄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가 초조해져서, 뭐를 갖다 이렇게 정해놓고 아이들이 빗 나갈 때마다 뭐할 때마다 자꾸 금식 기도하면서 자꾸 새벽 기도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앞당기라고 앞당기라고. 근데 제때 자라서 제때 잘 연결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앞당겨서 빨리빨리가 좋은 게 사실 아니거든요. 특히 생명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잘 알아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왜? 하나님이 제일 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제일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초조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러한 뭐라 그럴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교회에서 옆에서들 자꾸 아직도냐, 아직도냐 물어보면 나도 뭐가 기도하는데 믿는데 아직도냐고 자꾸 물어보면은 뭔가 내가 열심히 덜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 같아서, 뭔가 정말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 모자라서 이게 늦춰지는 것 같아서 그게 초조한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이 구원할 걸 아는데 내가 뭐를 그 분량을 채우지를 못해서 이게 시간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서, 남편 구원이 늦어지는 그 이유나 책임이 꼭 나한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도 뭔가 뭔지 모르는데 죄송하고 막 사람들한테도 주눅이 들리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결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 믿고 따라오던 아이가 네가 나를 보고 너를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지밀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셨으면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더 걸리는 일이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그 기다림의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처럼 살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서 산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기다리면서 살듯이. 그게 나 죽었을 때, 나 살았을 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지 그거 빨리 오면 큰일 나요. 빨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빨리라는 거는 내 빨리지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때에 맞춰 아름다운 때라 그랬기 때문에 그 때가 아름다운 때라는 건 아주 딱 맞다예요. 더 늦어도 안 되고 더 빨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텐데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빨리 완성되기 원하는 그 빨리지. 나 살아있는 동안 나와의 관계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은 오늘 밤에 영혼이 걷어가면은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예수님 그때 내일 전에 오셔야 되면 오늘 밤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떡하게 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도 정말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악인도 죽지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인내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근데 우리는 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왜 기다림이 없어요? 왜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이땅다 떠났지요. 우리가 지금 살리우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 열심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고, 내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오늘도 영혼들의 구원이에요. 영생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 삼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어떠한 그 뭔가 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지금 거꾸로 그 사람들 중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 연태에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병자 고치는 것도 받고 오병이어도 받고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보고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실 우스운 얘기예요. 본거 많고 들은 건 많은데 자기 마음이 의심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걸리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한 가지 마음에 탁 틀리면은 그냥 탁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게 인간입니다. 열을 잘해주다가도요, 하나 잘못하면은 원수 삼는 거예요. 열을 잘해줬으니까라고 하는 거가 진짜 무효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열을 잘해주고, 아니, 열하나 열둘 다 잘해줘도 받는 사람이 곱깝게 받거나, 받는 사람이 비유가 틀리거나, 받는 사람이 오해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쪽에서 잘못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전 사람들이 이렇게 할때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하도 헤아리고 하나님한테 하도 그걸 묻다 보니까 모르겠는 걸 자꾸 캐물어봐도 나와야지요. 내 수준은 내 수준 이상이 안 돼. 내가 완전하다 얘기도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 따라오면 되지. 그 사람한테 잘하고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으라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잘못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시기가 있던지 뭐가 재미가 없던지 오해를 하면은 그냥 그때는 참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참이 참으로 안 맥혀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래요. 다만 내가 용서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과 그를 내가 지체로 이웃으로 식구로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만 잃지 말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해도 너를 학대해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지키라는 얘기지. 또 착각가지고 아무리 해명을 하고 뭐가 어떻게 잘못했는데 뭘왜 그러는 데를 물어봐도 그 사람도 모를 때도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우리 재미없는 거 있고 왠지 모르지만 화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어떤 이제 간증 들을 듣다 보니까 부모 있는 사람은 다 총으로 쏴주고 싶다든지, 뭔가 돈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은 갖다 불지르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땐 섬찟섬찟해요. 뭐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있으면 총을 쏘고 싶대요. 또, 집을 갖고 있으면 불을 지르고 싶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다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이 손해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떠나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 가슴 아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나의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사는 거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 떠났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부족해지거나 곤란해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가슴 아프잖아요. 왜?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데, 모든 생명의 공급이 거기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나야 잘못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형제들이 넘어져서, 이웃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거나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길에 가고 안 가고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예수님의 그 어떤 씁쓸한 마음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보여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는 성품적으로는 격한 사람이고 성급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하며 말하며 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그 맑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니 이 모든 것들 중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셨고 그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는 같이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조그맣고 뭔가 그 정말 의지할 만하지 못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보면은 실수도 많고 뭐도 많아도 또 역시 정말 주께서 아시나이다예요.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베드로는 영생케 하는 말씀이라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생을 갖다주는 영생케 하는 능력을 가진 것,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는데 생명의 출처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라면 낫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안식하기를 원하고 평강해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진실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워지기 원하고 그 원함만 있으면 다 예수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지만 미운 7살에 하는 짓이나 사춘기 애들 하는 짓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따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생명이 계속 살면은 자라나가잖아요. 자라나가면서 나쁜 거 떨어져야 나갈 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없는 우리가 애들 보고 육이 선하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치를 잘해서 안 나타난 것뿐이지 속에 있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애들 봐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솔직하나 그걸 가릴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버릇없대든지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막 가리지 않고 하고 그렇다 얘기지만 결국 그게 어리다는 미숙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도 다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베드로 같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베드로보다 훨씬 결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려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었고 알았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이름이라 그럴까 하나님을 칭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많은 것 중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흠도 점도 없고 순전하고 영광이고 아름답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본 일도 없고 상상한 일도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지칭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홀리맨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셔서 거룩한 말씀이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은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죄를 죄로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씻으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었고 알았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뭐예요? 내 말을 믿고 내게 오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고 오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님이 실수를 하셔서 가롯 유다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가룟 유다를 시켰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시제를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를 하나님은 지금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알고 계시는 거를 얘기한 것과 그거를 하게 하셨다는 거는 지금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만, 죄안 질라고 한다고 하지만, 죄 없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감춰진 죄가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요. 앞으로 미래라 우리는 절대로 죄안 짓고 살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아담의 자손이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종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지금 11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해서 올 수 있지만, 한 명은 지금 그냥 그 죄로 그 예수님을 파는 자로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또 내가 이제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죄짓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만든 것 같이 팔게 만든 것 같이 해서 그 모든 책임과 모든 그 원인을 하나님한테 돌려서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 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밖에 될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변명하고 나설 거 없고 미리 하나님한테 책임지게 할 거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나중에 가룟유다 쭉 보면은 가룟유다가 네이니까 했어요. 그 예수님을 팔 때. 그럴 때라도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다른 그 제자들의 차이는 지금 이게 나중에 써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명이 붙은 것뿐이에요. 그때는 다른 제자들이 가룟유다를 가르치는 얘기인지 어쩐지 뭐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쭉 나중에 요한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룟유다를 그 가리킨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그 당시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가 다 가룟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귀 자식으로 살면은 예수님 팔아요.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쫓아가거나.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원하고 어느 쪽을 쫓아가냐? 영생케 하는 말씀을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게 걸려져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서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느냐? 지금 떠나가 버린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도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 있는 또그 기회가 원래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또. 우리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은 못 쫓아가요.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내 옆에 아무도 올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마음은 원이로돼 안 돼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죄조차 내가 알 수가 없고 정말 말씀은 뭐예요?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도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말씀은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말씀이 길이고,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말씀이 문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들었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거하시는 거예요. 들었다 나갔다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한테서 딴 데를 자꾸 돌리고 두리번거리는 거죠. 두리번거리는 것이 들었다 나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앉혔다 뭐 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라는 거는 모르는 사이에 왜 우리 잠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고 있던 것도 톡 내려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마귀자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깨어 경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염이라 그러고 허리띠를 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말씀에 귀 기울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착념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 딴 거, 뭐 근심 걱정 잡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 들려요. 예수님 안 보여요. 정말 영생케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니 어디게로 가리까? 그럼 여기 계셔야 되는 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뉘계로 가야 되는 거가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정말 영생케 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나 자기의 소욕을 채워줄 어떤 다른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여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바라고 예수님을 좇는 그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어떤 그 속을 항상 하나님한테 비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출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정말 하나님 주님이 돼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우리는 내 뜻이니 내 방법이니 내 상황이니 내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도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은 지금 주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 짐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원함과 내 어떠한 것을 내가 하려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시를 받거나, 우리의 도움을 받거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분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께 배우도록 매일매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두리번거리기도 잘하고 주저앉기도 잘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며 정함이 없이 흔들리기 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인내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진멸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임을 고백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뜻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영광으로 나타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케 하는 말씀이 샘물처럼 샘솟고 강물처럼 그리고 바다처럼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